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 10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의 빌닷의 이야기에 어제 살펴본 9장 말씀과 이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이제 대답으로 사실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이제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한 모습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너의 그 모습에 벌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빌닷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신뢰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동화들, 예, 혹은 어떤 신화에 나온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굳게 세워지는 것들을 사실은 기대하고 소망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질서들이 없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는 걸로 우리의 생이 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로 마감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선한 대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그닥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사실은 본인의 이론을 막 설명하면서 요청된 신개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윤리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악인이 죄를 져서 고통을 받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야기는 어쩌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신뢰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에서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이 언제나 잘 살고 있나요? 예. 뭐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터에 가서 우리 진원들을 만나고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터에서 살아나가고 싶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세상 가운데 뒤처지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호구 잡히거나 혹은 내가 진급을 하지 못하고 승진을 하지 못하고 낙후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기가 참 많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이미 선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이미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동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고통 없는 삶, 평안한 삶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 아, 저는 하나님 고통이 매일매일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 잘 사는 삶, 평탄한 삶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조금 오늘날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서울에 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매일매일 학교에 잘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요? 실제로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평가들을 그런 것들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잘 살면, 좋은 집에 살면, 직업이 번듯하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내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고 잘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논리로선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충분하게 살아가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욕심을 부려서, 혹은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선한 자들이 안정과 평안을 또는 복을 누린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바라는 게 우리 인생인데, 과연 그런 개념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고통이란 개념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8장에서 빌닷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뭐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데요. 제가 욥기서 8장 8절을 준비해왔는데요. 앞에 아마 자막이 뜰 겁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역사와 그들의 어떤 우화나 그런 도덕적인 어떤 강령들을 따라 살펴봤을 때 고통은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빌닷의 이야기 너 무조건 틀려.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선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빌닷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벌받고 있다라고 사실은 빌닷이 이야기하지만 이미 세상의 논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빌닷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참 부조리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많이 가진 사람을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가 못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도식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악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하게. 예. 그런 삶을 봤을 때 이런 부조리함이 공존함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경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직은 완전하게 다 해소되거나 해결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사실 3장 17절에서 19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사실 18절인데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를 조금 있는 그대로 하면 땅이 너를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잘 짜여진 도덕적으로 잘 갖추어진 어떤 윤리에 따라 착착 맞춰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트러블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시기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정당하기도 하지만 부당하다. 예.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통이란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나 공의의 측면에서 정당하기도 하지만 그 측면으로만 단편적으로만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고통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살면 부유하게 살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언어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 잘 살고 있어.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먹을 것들이 충분하고 내가 살아갈 어떤 재화들이 충분하고 내 직업이 안정적이고 내 삶이 평탄한 것을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는 삶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같이 단편적으로 고통이 정당화된 사회에서 또한 고통받는 약자들은 또한 욕과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욥의 외침처럼 고통 가운데 혹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과 사람들의 배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걸 주셨을까요? 그냥 고통을 주시지 않고 편하게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러한 고통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욥기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1장 2장 다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쥐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이 사탄이 너무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 자랑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줬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저 재물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셨어요. 그 고통을 허용해 주셨죠. 물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하자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5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의 시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나예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버리게 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써있죠? 그런즉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물질적인 평안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생겼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반응이에요. 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물질을 없애고 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주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과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유기를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거면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셨다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탄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결함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없다 나 문제 없다 하나님 나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까?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어떤 선과 악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환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삶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서가 사실은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놔두세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날 왜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죽음 가운데 내몰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처되는 말들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그 시간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새번역인데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주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고 나를 해치실 생각을 늘 품고 계셨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나를 해치려고 나를 향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삶을 비관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예, 10장의 욥은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방치하고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실 실제로 방치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 참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자격 없는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로 내모시고 방치하시고 버려두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외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해치시고 난처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통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소유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간들이 결코 단편적으로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의 삶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나갈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풍요로움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